VOA 세계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최근 대규모 공격에 이스라엘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이스라엘 집권 리쿠르당 소속 내각 장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13일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300여 발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이날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이스라엘은 영내 미군이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에 앞서 미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당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등 최소 7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은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32개국에 서한을 보내고 수많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을 멈추고 약화시키는 한 방법으로 이란의 미사일 계획에 제재를 가하고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오늘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란의 이익에 반하는 가장 작은 행동도 가혹하고 광범위하며 고통스러운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중동과 유럽 국가 국방장관들과 연쇄 전화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확산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에 가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여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강조하고 지역 안정이라는 전략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사안을 논의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아 카타르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카타르가 영내 파트너들과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카타르와의 강력한 양자방위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사전 통보했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어 준비를 돕고 잠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경고를 했다는 발표를 받았다며 이 모든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공격 시기나 표적 등에 대해 미국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전선 세 곳에서 러시아군의 강력한 공격에 직면해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 5월 러시아가 점령한 전략요충지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차시우야르와 이로부터 각각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포코우스크와 쿠피안스크를 지목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4일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이 크라마토르스크 이동에 앞서 차시우야르를 점령하기 위해 바흐무트 서쪽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지원을 미국 등 서방국들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월 아우디우카를 점령한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마을들을 장악하는 등 최근 몇 주 동안 전황상 작은 진전들을 이루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정보 보고를 접했다면서 크렘린의 광기가 여전히 강하고 점령자들이 그들의 진격을 강화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 9개를 동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공체계가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갸오이타이 국빈관에서 가진 숄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과 독일의 산업과 공급망은 깊이 얽혀 있으며 양국의 시장은 상호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붐볐던 공항 10곳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비행기를 타고 움직인 세계 항공여행객은 85억 명 정도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019년에 94% 수준이 됐는데 자, 이 사람들이 공항과 공항을 연결하는 주요 허브공항의 순위를 바꿔놓았다는 것이 뉴스입니다. 국제공항협의회의 15일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붐볐던 공항은 20년 가까이 독보적인 넘버원 자리에 있는 미국 남동부 애틀란타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고요. 두 번째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입니다. 2022년에 5위였는데 지난해 2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 지난해 두바이 공항을 이용한 사람이 거의 8,700만 명이었네요. 애틀란타 공항에 1억 470만 명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것이 아니라 두바이만을 목적지로 한 여행객을 따지면 두바이 공항이 3년 연속 여행객을 가장 많이 처리한 공항 1위입니다.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개발국, 개발도상국의 항공 여행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바이 공항이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애틀란타 공항과 두바이 공항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에는요,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포스워스 공항, 또 런던 히스로 공항,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그리고 미국 덴버, 터키 이스탄불,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인도 델리 공항 순입니다. 지난해 하늘길로는 1억 1,300만 메트릭 톤의 화물이 오갔는데요, 홍콩 공항, 미국 테네시 멤피스 공항, 중국 상하이 공항, 미국 앨래스카 앵커리지 공항, 그리고 한국 인천 공항이 국제 항공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한국전쟁과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지금이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자, 북한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7일 수요일 북한,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서풍을 타가온 황사에 공기는 매우 탁합니다. 황사의 영향은 18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자, 내일 북한은 동쪽과 북부 대부분 지역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진다는 예보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고요. 최고는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8도입니다. 개성, 함흥, 청진의 아침 최저도 8도고요. 신의주는 9도, 원산 10도, 중강의 아침 최저 4도, 해산은 2도입니다. 평양은 낮에 신의주와 함께 23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 중강, 함흥, 청진 모두 낮 최고가 22도입니다. 원산의 낮 최고 20도, 해산은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겠지만 앞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이 최근 감행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한 가운데 이란도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독일과 중국 사이 협력이 위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는 세계은행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맞대응을 경고하는 등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는 소식부터 봐야겠네요.
네, 이스라엘이 최근 감행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고 15일 다짐했는데요.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란으로부터 공격당한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보복을 얘기했군요.
그렇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지난 주말 이란의 공격을 받은 네바팀 공군기지에서 15일 병사들에게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한 이란의 수많은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무인 비행체 발사가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네네.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직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할레비 참모총장이 이날 이 대응 방법이라든지 시점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한테 이스라엘이 선택한 시점과 방법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보도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전시내각이 다시 소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시내각이 15일 이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 있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쪽에 보복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앞서서 백악관 관리들은 이란에 대한 어떤 반격에도 미국이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스라엘 쪽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편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이란에 대한 대응 결정이 이스라엘 쪽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긴장 고조를 보기 원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 지역 미군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응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이란이 16일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쉐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왕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이란은 우리 이익에 반하는 어떤 작은 행위에도 가혹하고 광범위하며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측에 경고했습니다.
네.
라이시 대통령은 또 공격 작전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에 사용된 이스라엘군 기지들을 겨냥했다면서 이란이 현재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맞대응을 다짐하면서 국제사회는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양쪽 모두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양측의 자제력을 보이라고 촉구했고요. 그 외에 또 많은 나라 정상이 분쟁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같은 몇몇 나라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항의해서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이란의 외무장관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내용인데요.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이안 외무장관은 16일 왕이 부장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킬 뜻이 없고 이 상황이 지금 매우 민감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이란이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왕이 부장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 먼저 이 상황을 알렸다고 주장을 했네요.
네, 이란은 사전에 미국 정부에 알렸고 이 주변 나라들에는 72시간 전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 제한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미국 쪽 얘기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이 존 존 커비 이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란이 공격 개시 시간에 대해서 백악관에 경고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추가로 제재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촉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32개 나라에 서한을 보내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이란을 추가로 제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럼 또 이란을 억제하고 약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만났다는 소식 보죠?
네, 숄츠 총리가 14일부터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대중국 무역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독일은 유럽연합, EU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최근 EU하고 중국이 무역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독일을 포함해 EU는 이 중국이 전기차나 이 청정에너지 기술 등의 중국산 제품이 역내 시장을 위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EU 안에서는 이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서 생산된 이 중국산 저가 제품이 EU 시장을 휩쓸 것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독일의 숄츠 총리, 중국의 시 주석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시 주석은 중국산 전기 자동차와 리튬 배터리 그리고 광전지 수출이 이 국제 공급망을 풍부하게 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그린, 저탄소 전환으로의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과 독일이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시장 지향적이고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변증법적으로 이 생산 능력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이 생산 능력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걸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이 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이 국제 공급망과 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이 최근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과 생산 탓에 이 가격이 싸진 이 중국산 제품들이 다른 나라 시장을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을 방문했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 중국이 이 초과 생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숄츠 총리가 15일 상하이에 있는 퉁지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두 나라 사이의 경쟁이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어느 시점에 중국 자동차들이 독일과 유럽에 있을 것이라면서 항상 분명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중국이 보조금 등으로 저가 물건들을 수출하는 것,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숄츠 총리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 저가 공세와 과잉 생산이 없고 지식재산권 침해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연합도 숄츠 총리가 언급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독일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이 독일의 매우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이 2023년까지 8년 연속으로 이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는데요.
네네.
이해에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해서 두 나라 사이의 교역액이 약 2,7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하고 중국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와 관련해서 숄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 사이 협력이 위험이 아니라 이 안정적 관계와 미래를 위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나라 산업망과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양국 시장이 상호 의존적이라면서 우리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바라보고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요. 숄츠 총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의 핵심 이익에 영향을 주고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독려하고 지지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은 독일을 포함해 모든 유관 당사국과 협력을 유지할 뜻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간의 이 소득 증가율 격차 더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고요? 세계은행이 밝힌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이 15일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 5년 사이에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간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보고서가 이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개발협회 이 IDA로부터 보조금이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75개국이 자칫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야심찬 정책 전환과 상당한 국제 원조가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은 그 부유한 나라보다 이 성장률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유한 국가와의 소득 증가율 격차가 이렇게 확대되는 나라가 최빈국의 절반 정도라고 하니까 이건 또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재 상황을 구조적인 퇴행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5년 동안에 가난한 나라들과 부유한 나라의 1인당 소득 증가율 격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네.
세계은행 부수석 경제학자이자 보고서를 쓴 저자 중에 한 명인 아이안 코세 씨는 로이터통신에 이런 현상이 처음이라면서 이 가난한 나라들이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국제개발협회 IDA가 세계은행의 산하 기관이라고 하셨죠.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가난한 나라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세계은행이 이 빈곤 해소를 목표로 하는 금융 기관인데 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규모가 연간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이 세계은행이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와 국제개발협회 IDA 두 조직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IDA는 이 IBRD의 융자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의 더 완화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IBRD와는 달리 이 IDA 측은 이 국민소득이 1,315달러 미만 국가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아, 그래서 그 IDA의 도움을 받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IDA 국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헬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있습니다.
네.
14개 나라가 아시아에 있고요. 8개 나라가 이 라틴 아메리카 또 카리브해에 있습니다. 또 31개 나라는 1인당 소득이 연간 1,310억 달러 미만이라는데요.
네.
여기에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아이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성장 지체 현상을 확인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보고서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이미 많은 이 국제개발협회 IDA 국가들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올해 사이의 성장률이 3.4%에 불과할 거고 이거는 90년대 초반 이후에 이 5년 단위 수치로 가장 낮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 같은 나라가 지난 한 해에만 2.5% 성장했으니까 이게 아주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보고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폭력과 분쟁 증가도 이들 국가의 성장 지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가 분석했습니다. 세계은행 측은 무엇보다 이 재정과 통화, 금융정책 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과 이 교육 개선이나 국내 소득 증대를 위한 구조 개혁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국제개발협회 IDA의 자금 지원을 받는 나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세계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인 19억 명이 이 IDA 자금 지원을 받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 굶주림이라든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의 약 90%가 이 IDA 국가에 살고 있고요.
네.
또 이들 국가들 가운데 절반은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만 세계은행은 젊은 인구, 풍부한 천연 자원, 또 풍부한 태양에너지 같은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들 국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건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지 못한 채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미 하원의장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가 한국 기업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생산 시설에 64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15일 그 재판 일정이 시작됐는데 첫날 법정 상황부터 좀 들여다보죠.
네, 15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네.
첫날은 심리에 앞서 배심원 선정 작업이 시작됐지만 배심원을 한 명도 선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워낙 큰 관심을 받는 재판이죠. 어떤 식으로 배심원을 선정하게 될지도 궁금했거든요.
예, 재판에 맡은 후안마천 판사는 이날 법정에 나온 배심원 후보 96명을 모아놓고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후보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자신의 견해와 상관없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50명 이상이 손을 들었고 이들은 즉시 배심원 선정 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자, 1차로 후보자들을 줄이고 나서 그다음 어떤 과정이 이어졌습니까?
네, 남은 예비 배심원들이 차례로 나와서 이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사전에 작성된 42개의 질문지 내용을 보면 자,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뽑았는지 직접적으로 묻진 않았는데요. 다만 뉴스를 얻기 위해 어떤 매체를 즐겨보는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적 집회 또는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극우단체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체 속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배심원이 몇 명이나 필요한 겁니까?
네, 총 12명의 배심원과 6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네.
머천 판사는 첫날 우선 10명의 배심원 후보를 심문했는데요. 배심원을 선정하는 데만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재판 자체는 6주가 예상된다고 머천 판사는 밝혔습니다.
예. 사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배심원 선정 작업부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자, 뉴욕 주민 대다수가 트럼프 일가 뉴스에 수년간 노출되었기 때문에 편견에 갖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힘들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네.
또 배심원단은 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조되는데 자, 맨해튼은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다 보니 공정성에 갖춘 배심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네, 네.
자, AP통신은 피고와 원고 양측 변호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시도하겠지만 법원의 목표는 무당파나 중도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양측이 선정된 배심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네, 선정된 배심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배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횟수가 제한돼 있고요. 판사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배심원 선정 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머천 판사는 배심원들의 이름을 비밀로 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재판 도중이나 이후에 위협을 당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처로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전례가 없는 조처는 아닙니다.
네. 자, 재판 첫날 배심원 선정 불발이 됐네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5위 배심원 선정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담당 판사인 머천 판사의 딸이 민주당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머천 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또 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이번 재판은 정치적 박해이자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한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몇 차례 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안 씨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했는데요. 자, 그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의 회사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34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지검 측에서는 재판 첫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담당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천 판사의 함고령을 위반해 핵심 증인인 데니얼스 씨와 코안 씨를 향해 비판적인 게시글을 올렸다며 게시물 3개에 대해 각각 $1,000씩 총 $3,000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네.
검사 측은 또 다른 입막음 돈이 흘러간 잡지 내셔널 인콰이어러 관련 사안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고 판사가 이를 수용했는데요. 검사 측은 이 잡지에 데이비드 페커 전 최고경영자 CEO와 잡지에 돈을 받고 보도 독점권을 넘긴 캐런 맥두걸 씨도 네.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배심원의 결정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나 무죄 평결을 내려야 합니다.
네.
하지만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을 내릴 뿐이지 실제 판결은 재판장이 직접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재판장은 대개 배심원의 평결과 같은 판결을 내리지만 드물게 이를 뒤집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 혐의에 대해 최고 4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11월 대선에 나가지 못하는 건가요?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없어지지 않고요.
예.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파 유권자의 절반과 공화당원 4명 중 1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의회로 가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해외 안보 예산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그간 교착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15일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타이완 등 대외 안보 지원안을 4건으로 분리해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상원에서는 이런 예산을 하나로 묶은 안보 예산안, 즉 안보 패키지가 이미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상원에서는 지난 2월에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법안이 표류하고 있었는데요.
네.
존슨 의장은 15일 기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세계가 지켜본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들은 미국이 전 세계 동맹들과 우리의 국익을 지킬 것인지 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원이 별도로 추진한다는 그 4개 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지원안의 총 규모는 950억 달러로 상원이 통과한 패키지와 같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6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전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강화하는 법안과 그외 국가 안보 순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나뉩니다.
네. 그런데 하원은 왜 상원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법안 통과시키는 걸 반대해왔던 겁니까?
네, 강경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스라엘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존슨 의장은 새롭게 분리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규모는 상원에 통과한 법안과 거의 같지만 차관 형식의 지원 방안 등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늦어도 19일 저녁에는 표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좀 빨리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었는데 예. 자, 그래도 꿈쩍하지 않던 하원이 이렇게 분리 표결에 나서는 이유가 있겠죠?
예,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해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네.
존슨 의장은 납세자들의 돈을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법안 추진을 미뤄왔는데요. 이스라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방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자,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면 통과 가능성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패키지 지원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긴 당이긴 한데요. 공화당 내에서 의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로 구성된 프리덤 코커스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찬성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백악관과 상원은 존슨 의장이 빨리 안보 지원안을 처리하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건데요. 앞서 대표적인 강경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존슨 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한 표결을 단독으로 추진한다면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한 가지 소식 더 볼까요? 미국 연방 상무부가 한국 기업이 미국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규모 지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15일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정부가 지원할 때 삼성의 새로운 시설에는 연구개발 시설과 첨단 패키징 시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패키징은 반도체를 포장한다는 뜻으로 반도체가 실제 전자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화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말합니다.
네. 64억 달러면 이거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에 어떻게 이런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네, 바로 칩스법이라고도 부르는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른 겁니다. 반도체법은 가전제품에서 군용무기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지난 2022년에 승인됐습니다. 상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거래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보건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지원과 관련해서 직접 밝힌 내용이 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삼성과의 예비 거래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은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될 것이며 최소 2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들 시설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에 필수적이며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하게 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반도체를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이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이제는 최첨단 시설에도 반도체가 필수라고 하죠.
맞습니다. 진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삼성이 텍사스에 만들게 될 반도체는 인공지능부터 고성능 컴퓨팅, 5G 통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장 진보된 기술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세계 무대에서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반도체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네요.
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영역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했는데요. 2020년에는 12%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첨단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환경보호 문제는 지난 1960년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러 사건 또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1970년대 들어 환경보호청 EPA가 신설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환경보호청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Each of us all across this great land has a stake in maintaining and improving environmental quality.
1960년대 들어 연이어 발생한 대형 재해로 대기와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악화하는 도시 공기와 위험한 물질로 오염된 도시 상수도 또 쓰레기로 뒤덮인 자연지대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1970년 초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환경에 대한 37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또 비슷한 시기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검토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위원회 권고에 따라 닉슨 대통령은 의회에 환경보호청 EPA를 신설해 연방정부의 많은 환경 관련 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자는 계획을 보냈고 의회는 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닉슨 대통령은 이해 7월 재조직 계획 3호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12월 2일 EPA가 공식적으로 설립됐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Alyeska engineers is to preserve the delicate tundra during construction work. Much of the area which
1970년 12월 31일 연방의회는 청정대기법을 제정해 EPA가 대기질과 차량 배출, 오염 방지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듬해 12월 31일 EPA는 승용차나 트럭 그리고 기타 차량의 연비 측정을 시행해 사상 처음으로 해당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EPA가 설립 초기에 거둔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촉매 변환기를 설치하기로 자동차 회사들과 합의한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EPA는 우려하는 광산의 잔존물, 해양 투기, 안전한 식수 음용, 살균제와 살충제, 살처분제, 그리고 학교 내 성면 통제를 위해 고안된 많은 법률을 집행했습니다. 21세기 들어 EPA의 역할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처로도 확대됐습니다. 2007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EPA에 이산화탄소와 여타 5개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2011년 1월 주정부들과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허가제를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환경보호청 EPA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에 다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38선 이북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소련 대사는 한국 지원 결정이 나온 이날 회의를 거부하고 불참했습니다. 만약 소련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겁니다. 유엔의 요구는 북한군을 막지 못했습니다.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한국을 공격한 지 일주일 만에 수도 서울 부근까지 진격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 공군과 해군을 파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트루먼 대통령은 공군과 해군에 이어 지상군인 육군도 한국전쟁에 참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을 지휘하길 원했습니다. 유엔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선택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승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통과되고 한국이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기로 한 다음 더 많은 유엔군이 속속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1950년 8월이 되자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한반도 남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 부산 인근에 형성된 전선으로 6.25 남침 이후 국토의 90%를 북한군에게 빼앗긴 한국군과 유엔군이 부산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방어선입니다. 미 8군 사령관인 해리스 워커 중장은 북한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전선을 축소해 병력을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낙동강을 경계로 부산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낙동강 전선은 한국전쟁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으로 부산을 군사 교두보로 삼아 반격을 준비했기 때문에 부산 방어선이라고도 부릅니다.
1950년 8월 6일 북한은 낙동강 방어선을 뚫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양측 모두 주도면밀한 작전을 펼치며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계속된 치열한 전투로 수많은 북한군이 희생됐습니다. 1950년 8월 말에 이르자 북한은 수많은 병력과 장비를 잃고 더는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채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9월에 다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한국전쟁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이 한반도의 대부분을 점령한 상태에서 부산 일대를 방어했고 부산항을 통해서 병력과 물자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세를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을 방어하는 동안 유엔군은 서울에서 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와 철도, 다리를 폭격해 북한군의 물자 보급을 방해했습니다. 북한군의 전력이 약해지고 있던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총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한국의 기습 상륙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유엔군은 한반도 서부 해안에 있는 인천항에 상륙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이 지역은 해수면의 높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조수 간만의 차가 9m였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된 수만 명의 병력과 군함 261척은 만조를 기다렸다가 해안과 육지에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만약 너무 오래 기다릴 경우 바다 수위가 낮아져서 군함은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로 갯벌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군함에서 대기 중인 병사들이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이끈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유엔군 추가 병력은 재빨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군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던 북한군을 서로 분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엔 공군과 해군은 북한군의 통신선을 파괴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배후를 차단하고 전면적인 총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수도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1950년 10월 1일 한국군은 북한으로 진군했습니다. 한국군은 유엔군과 협력해 평양 탈환 작전을 펼쳤고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 수도 평양을 장악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bird, 새와 관련된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유상종, 비슷한 부류끼리 모인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He's always letting them see it first.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He's always letting them see it first. 그는 항상 그들에게 이것을 먼저 보게 해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같은 깃털의 새끼리 무리지어 다니죠. 유유상종입니다.
Have you ever observed that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새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In other words, people who are similar become friends or do things together.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거나 어떤 일을 함께 합니다. 또 다른 대화 들어보시죠.
I know they are going to agree with the boss.
Probably.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I know they are going to agree with the boss.
나는 그들이 보스와 동의할 것을 알아요.
Probably.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아마도요. 유유상종이죠. 이번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표현 대화를 통해 보겠습니다.
You are early.
Yep. Early bird gets the worm.
You are early.
일찍 나왔네요.
Yep. Early bird get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죠. get이라는 단어 대신 catch를 써도 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Most of the people I work with are early birds.
나와 함께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침형,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They believe that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그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믿죠.
They think that a person who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for work has the best chance of success.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Hey, I nailed both of them.
Yes, you killed two birds with one stone.
Hey, I nailed both of them.
나는 두 가지를 다 해냈어요.
Yes, you killed two birds with one stone.
맞아요. 당신은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세가 꺾이다, 활동을 제약하다, 통제하다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Everyone in my office works hard.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But some people have had their wings clipped.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통제를 받습니다.
Their jobs have been limited.
그들의 작업은 제한됐습니다. Clip someone's wings. 어떤 사람의 날개를 자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죠. 이번에는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수풀 속에 있는 새 두 마리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 보겠습니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This means you should not risk losing something you have by trying to get more of something you do not have.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이 뜻은 불확실한 것을 잡기 위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잡지 않은 불확실한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지금 확실한 것,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유유상종.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Clip someone's wings. 어떤 사람의 능력을 제한시킨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가진 것을 지키고 만족해라. Bird가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